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주의 날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7장.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여기 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나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으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그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 예수를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두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명절이 반쯤 지나서야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보였더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에 관한 법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다. 그러나 실제로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시작한 것이다. 모세가 준 할례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아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고쳐주었다고 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내리라. 그러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조차 그 사람이 정말로 귀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성전들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겠다. 그러고 나서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겠다는 말인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이 사람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명절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이었다. 이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다. 몇몇 사람이 예수를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마침내 성전 경비병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나 이 어리석은 무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법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열왕기상 제15장.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스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다시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전지역과 납달리 전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이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이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니 그가 야곱에게서 모든 악을 떨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택하신 백성이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그분의 판단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심오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기에 그분께 보답으로 받을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수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표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같은 이방 세계가 복음의 종주국 같을 정도로 땅끝을 향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또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으신 듯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또 구원의 조건이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서도 아직도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심이나 선물을 주심에 있어서 절대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켰다가도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다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일반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은 감탄하는 내용을 말미에서 봅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버려진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상고할 부분은 어떻게 불신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공동번역인데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6절에 여기에 대한 이론이 구구합니다. 어떻게 불신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 즉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의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역된 인용문의 내용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불신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역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불신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각자의 결단이고 선택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불신을 제거하시는 것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베푸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방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이나 택하심으로 하면 저들이 선조 때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인데 서두에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공동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일을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벗어난다면 위험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한없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30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8절 하반절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진노는 바꿔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들이시는 사랑과 긍휼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말씀을 이해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2절에 결국에 가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간격이 여기에서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는가? 왜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는가? 라고 불평할 수 있었고 복음 속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두심으로써 이방인들을 먼저 복음 속에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메시아 약속을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서도 불순종의 죄를 제하심으로써 모두가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불신 속에 가두어 두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온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33절에 36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비한 구원과 그것을 이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또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 지식이나 지혜를 간교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를 그의 백성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와 지식을 한량없이 공급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지혜의 성령께서 그의 참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의 인용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구원의 방법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장 11절이죠. 사실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손을 벌리시면 돌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36절인데 우리의 거듭난 생명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고 배워가진 지식도 재산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명예도 모든 만물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유지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지우치지 아니하며 그 신권능의 주라 그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론이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유익을 지적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행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라는 점을 이해하면 칭의 곧 의롭게 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칭의 곧 의롭다 함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한 주제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모든 요소는 죄에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요소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집을 짓습니까? 건축 설계자일까요? 맞습니다. 그가 설계해야 집을 짓습니다. 건축 계약자일까요? 맞습니다. 그가 집 짓는 것을 지시합니다. 건축 인부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인부가 있어야 실제로 건축이 진행됩니다. 집 주인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있어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 각기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건축 계약자만으로 혹은 인부만으로 지었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곧 칭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죄를 위한 대가로 흘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행위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의롭다함을 과정 속에 포함된 우리의 행동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피의 역할까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며 여기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언급한 두 구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과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순종이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례와 칭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는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세례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례를 받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므로 그 믿음이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